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웬남의 개혁개방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 번째 순서로 물건의 가격제도를 국경가격제도에서 자유시장 가격제도로 바꾸는 그 개혁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리에 윤성호 방송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웬남이나 중국이 국정 가격 제도를 대신해서 자유시장 가격 제도를 실시한 것은 국정 가격 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개혁개방 이전에 실시되던 국정가격제도, 이것은 뭐 국가계획경제 또는 명령계획경제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제도 아래서 실시됐던 가격제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그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또는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가치가 큰 상품은 가격도 이제 따라서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국정 가격은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리익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정책 또는 행정 차원에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낭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물건이 아예 생산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점이 문제죠.
네. 그럼 이 낭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뭐 이것은 그냥 가상의 예인데요. 그 지도자가 좋은 옷을 인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겠다. 이런 취지로 비싼 옷감과 우수한 기술로 만든 옷을 싼 국정가격에 이제 파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인민들은 꼭 필요한 양보다도 사실 이제 가격이 싸고 좋은 옷이니까요. 더 많은 옷을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좋은 옷감과 옷이 필요 이상 낭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해질 때 국정가격으로 식량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종의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량은 부족해졌는데 사람들은 예전에 먹던 만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민들이 알게 되면 그 식량을 아껴 먹어야 되지만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부족하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재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뭐 북조선의 지금 현실을 보면 사실 뭐 꿈 같은 얘기나 같네요. 그거는 네. 또 뭐 어쨌거나 이 물건이 아예 이 생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예, 그 국정 가격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원료라든가 연료가 부족해지면 가격이 당연히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건값도 오르게 되고요. 물건값이 오르면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도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그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들 또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만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꼭 필요한 만큼만 이제 생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국정가격 체계에서는 이런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료라든가 연료가 부족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물건을 사들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 결국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물건을 구할 수 없는 현상이 뭐 당연히 나타나겠죠.
네, 그렇군요. 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면 국정가격제도를 이 시장가격제도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과 웬남의 경제개혁에서도 가격 자유화 정책은 국정가격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계획제도를 해체하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가격 자유화 조치는 특히 그 국유기업을 개혁하거나 비국유기업의 발전을 위한 어떤 중요한 전제 조건 같은 것이기도 했고요. 가격 자유화 조치가 생기면서 이제 비로소 각 기업이 자주적으로 알아서 생산을 계획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국정 가격은 국가계획 경제제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선 국가계획 경제제도를 해체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네네네. 네,
이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해체하는 방법으로는 계획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없애는 그런 급진적인 방법과 그런가 하면 또 과도적인 단계를 거쳐서 없애는 이 점진적 방법의 두 가지가 가능할 듯 한데요.
네네.
웬남에서는 어떤 방법 선택했습니까?
예, 웬남에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의 범위를 이제 줄이고 대신 그만큼 자유시장 경제, 자유가격 제도를 좀 늘리는 식으로 점진적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뭐, 물론 중국도 웬남과 같은 점진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죠.
네. 뭐,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 개혁을 추진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웬남 정부는 도의모의 방침을 결정하면서요. 점진적으로 계획제도를 축소했는데요. 1987년에서 1984년, 이때가 되면 점진적인 개혁 정책이 이제 긍정적인 것, 또 성과 또는 문제점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제 사실상 그 개혁제도를 축소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물론 1983년에서 85년 사이에 경제불안 현상이 나타나자 일시적으로 국가개혁제도를 다시 강화한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뭐 여하튼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였기 때문에 개혁제도를 강화하자 오히려 경제가 더욱 불안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계획을 줄이고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쳤는데 대략 한 7년에서 8년 정도 점진적으로 실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그럼 뭐 이제 80년대 말에 가서 계획경제를 이제 폐지하게 되겠는데요. 네. 폐지한 내용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점진적으로 실시해오다가 이제 87년부터 89년까지 2, 3년 동안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생산이라든가 경영 계획을 기업소가 이제 알아서 직접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 각종 물자라든가 원자재의 공급 이것도 이제 사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존에 해왔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 기업소에서 그것을 만드는 회사나 개인들과 계약을 해서 물자를 들여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89년에는 국가의 리익금 일부를 내는 그 상납금 이제 이것만 계획을 좀 정해놨어요. 각 기업소에 얼마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영역들은 다 사실상 계획을 폐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 경제가 그때 이미 거의 폐지됐다고 봐야죠.
네. 이 국가 계획 경제를 축소하거나 또 중단할 경우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국유 기업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뭐 국유 기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됐습니까?
예, 웬남에서는 1981년에 국유 기업에 적용하는 계획을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세 종류로 나누고 각 그 특성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계획의 범위를 이제 축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계획 영역을 이제 나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계획을 벗어나서 생산하고 팔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이제 자유시장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계획 영역에서는 이름 그대로 과거와 같은 계획 방식을 이제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기업이 시장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고요. 여기서 생산된 상품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완전 시장 가격 영역인 것이죠. 세 번째 영역은 기업이 본래 허가받은 상품 외에 부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영역은 계획에 따라서 하되 그렇지 않은 영역은 기업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가격도 정하고 물건도 생산했던 이런 식의 일종의 혼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결과적으로 이제 국유 기업에서도 이제 시장 가격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웬남 정부가 국유 기업소의 개혁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당시 웬남 경제가 계획 경제와 비공식 시장 경제로 이중화되어 있던 현실을 이제 인정을 한 셈이고요. 국유 기업도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죠. 예.
네. 국가 계획을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반대로 가격 자유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이 가격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이른바 이중가격제도가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유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짧게는 6년, 길게는 한 8, 9년 정도, 해체하는 과정에서 가격 개혁 또는 가격 자유화도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 이제 이중 가격제가 꽤 긴 시간 이어졌는데요. 웬남도 중국도 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마 그 조선도 개혁 개방을 실시한다면 개혁과 시장이 공존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이중 가격 제도가 아마 긴 시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중 가격 제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중국은 이중 가격 또는 뭐 삼중 가격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제도 하에서 가격 자유화를 한 1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실시했어요. 그리고 웬남에서는 일정 기간 이중 가격제를 유지하다가 89년에 한꺼번에 가격을 자유화하는 그런 식의 급진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좀 보입니다만 둘 다 꽤 긴 시간, 뭐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유지했습니다.
네. 웬남에서 이 이중 가격이 공존하던 시기면 뭐 대략 뭐 언제였습니까?
예, 웬남 정부는 사실 1979년에서 89년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던 기간 이때 이제 공식 가격과 임금 이것을 시장 가격에 맞춰서 한번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두 개가 동시에 조정하는데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국가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한번 올려준 것이죠. 이 시기에 이제 공식적인 가격이 시장 가격 상승률보다 오히려 높은 그런 조치를 취한 적도 있었고요. 이때부터 사실상 이중 가격이 존재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를 다시 강화한 83년, 84년 공식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의 그 격차가 다시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5년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공식 가격, 임금 이것을 또 한번 크게 높여줬습니다. 이어서 1987년, 88년 이때도 역시 공식 가격 부분은 역시 상승률이 높지 않으니까요. 시장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높다 보니까 한 번 더 임금도 조정하고 공식 가격도 높였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지나면 또 높이고 1년 지나면 또 높이고 이제 이래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이제 사실상 1, 2년 만에 해야 되는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이 되다 보니까 웬남 정부가 결국 89년에 대부분 품목에 대한 가격 통제를 사실상 포기하고요. 전면 가격 자유화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89년도에 완전하게 이제 가격 자유화 조치가 이제 시행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속된 공식 가격 인상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물건 가격과 임금 상승이 시장 가격 영역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이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매년 임금을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시장 가격은 공식 가격보다 이제 훨씬 빠르게, 치솟는 현상.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유화 조치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유화 조치라고 볼 수는 물론 없어요. 그 에너지라든가 물, 대중교통, 그리고 강철, 시멘트 이제 이런 식의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가격을 통제를 유지를 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년에 실시된 가격 자유화 조치는 사실상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가격 자유화 조치와 거의 비슷한 완벽한 자유화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개혁 과정에서 이중 가격 제도가 실시하는 시기가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이중 가격 제도 이 개혁 개방 과도기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웬남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개혁 기간에 이중 가격 제도를 이제 상당 기간 유지했는데요. 아마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가격제는 장단점이 함께 있기 때문에요. 이 점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일단 장점을 보면 첫 번째 급진적인 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줄이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가격 자유화는 이제 필수 소비재, 이제 인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물건, 그 가격을 가격이 빠르게 오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인민들의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중 가격 그 제도 아래에서는 공식 부분과 비공식 부분,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 쪽 부분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공식 부분의 원자재를 재면 예를 들면 1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 내다 팔면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국가에 대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관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국가로 들어오는 원자재를 일부 빼돌려서 시장에 내다 팔면 국유기업이 생산이 잘 안 되고 그 나머지는 자신이 개인이 배를 불린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부정부패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시장 가격과 공식 가격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 가격은 너무나 가격이 높고요. 공식 가격은 너무나 가격이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자재가 좀 모이고 또 그런 데에서 적정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이 만들어지지 못할 수 있는 이런 불안정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 이 가급적인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가격 자율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남경제 가격 자유화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외남경제 계획경제 해체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소방송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